왕으로 재위 당시에 한 번은 신하들에게 이렇게 물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이 정말 계시느냐? 그 존재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느냐고. 신하 중에 한 명이 알렉산더 대왕한테 이렇게 대답을 했었다고 합니다. 왕이여,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이라는 존재 증명은 유대인들을 보면은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요. 전 세계 민족의 역사 속에서 물론 하필이면 왜 유대인이냐라고 하겠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살아계심을 인류 역사 속에 개입하신가 인도하시는 그 사건들을 어느 민족인가를 통해서 해야 되니까 그 민족 중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유대 민족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70여 명이 애굽으로 이민을 가서 400년이 지난 다음 200만 명이 되고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만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해방을 받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서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런 일이 있지만은 광야에 40년 동안이나 먹고 살았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윗과 솔로몬에 의해서 거대한 왕국을 아주 대단한 나라를 세우기도 했었지만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고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던 그 나라. 그리고는 다시 마카비 왕조가 세워졌지만은 또다시 망하고 헤롯 왕조가 세워졌지만은 로마 시대에 의해서 분봉왕으로 세워졌다가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 오신 다음 그 나라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전 세계에 러시아에서 브라질까지 안 흩어진 곳이 없을 만큼 유대인들은 지난 2000년 동안 뿔뿔이 흩어져서 전 세계에 때로는 탄압과 무시를 당하면서 때로는 핍박과 죽임을 당하면서도 살아낸 민족이 유대인들이었고 1945년, 1948년 결국 그들은 2600년 만에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시 세웠던 민족입니다. 이런 민족의 역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게르만 민족의 남하 이동이 있었지만은 그들이 알프스 산을 넘을 때 구름 기둥이 나타났고 불 기둥이 나타나서 그들을 추위에 또는 먹을 것을 하늘에서 내려주었다라는 이야기가 기록될 수 있었겠습니까? 거짓으로 옆에 나라들이 다 버젓이 살아있는데 말입니다. 그들이 로마를 들어갈 때 점령할 때 바다가 지중해 발칸반도로 지나갈 때 고린도 해협을 지나갈 때 바다가 갈라진 흔적이라도 거짓말이라도 그 역사를 꾸밀 수가 있겠습니까? 역사는 살아있는 이야기인데 말이에요. 꽤 오래전부터 중국에 한민족이 우정이 꽤 많았었죠. 여러 가지 지진을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항하강이 갈라지고 양자강이 갈라지면서 또 그들이 가는 곳마다 성이 무너졌다던 흔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흘러가는 역사 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개입하셨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었고 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권자이며 통치자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었습니다. 지금도 애굽이란 나라는 버젓이 살아있는 나라가 아닙니까? 그 당시에 그 다이네스티, 올드 다이네스티 애굽 땅의 그 역사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망하게 만들었던 그 아수르, 시리아라는 나라가 지금도 남아있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남쪽 유다를 침략해서 포로로 끌고 갔고, 인질로 잡아갔지만은, 바벨론, 이라크라는 나라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 역사 속에도. 부흥하던 이라크라는 나라를 짓밟고 망하게 만드는 나라가 페르시아 파사 제국가 아닙니까? 성경에는 그 나라가 바로 이란이에요. 이란을 다시 망하게 한 나라는 헬라이고 헬라가 망한 이유는 로마잖아요. 이 역사 속에 뻗어지 살아있는 전 세계 역사 속에 기독교 이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셨다고,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공격해서 점령하고 무너지게 하셨다라고. 그 역사를 봐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고. 이스라엘 민족 나라 없이 전 세계에 적어도 2600년 혹은 2000년 동안이나 떠돌아다녔던 그 민족, 사람들은 그 민족을 혐오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고 심지어 증오해서 죽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 민족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나라는 민족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유대 민족 그들이 갖고 있는 힘이 뭐냐고요. 어떻게 그 많은 시련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고비고비마다 죽을 고비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건 분명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버텼냐 말이에요. 러시아에서도 브라질에서도 정말 아프리카 한 모퉁이 속에서도 그들이 어떻게 견뎌놨냐 말이에요.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 지금도 전 세계 정치나 경제나 문화 속에 교육 속에 장악을 하며 배후에 가장 큰 세력으로 힘을 펼치고 있는 민족이 유대인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들을 향했던 약속을 그들은 붙잡고 살았기에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었고 버텨낼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움직여 나가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밟으면서 첫 번째 성의 이름이 여리고라는 성인데 누구나 다 알고 누구나 이 이야기는 어렸을 때부터 다 익히 듣고 있었던 사건입니다. 난공불락의 요새, 천년 요새이기도 하고 한쪽 편은 절벽이 200m까지 올라갈 만큼 천년 요새라고 불려지는 성벽으로 쌓여진 여리고, 그리고 이중벽으로 외곽과 내벽을 해가지고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어떤 이방인 민족도 이방인 군대도 침략할 수 없을 거라고 스스로도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그런 자부심 속에 지금까지 고대 천년 전부터 나왔던 이 여리고성 결코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하는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그 여리고성을 약속의 땅에서 그들은 점령해야 했었고 무너뜨려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충분히 있는 도성이 그 도성이었고 그 도성을 점령해야만 북쪽과 남쪽의 전략적인 요충기지로 삼아서 모든 작전을 수행할 수도 있었고 이것을 중간 도로를 차단시켜 놓아야 했었기 때문에 여리고성은 피할 수 없는 침략해야 공격해야 될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무기 하나 없었고 전략 하나 없었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이 성을 공격해야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수아야, 내가 그 성과 성읍과 그 임금과 그 백성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싸움도 하기 전에 전쟁도 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들은 싸우러 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러 가는 것이죠. 이기러 가는 것이 아니라 이긴 것을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러 가는 것입니다. 아니 싸우러 간다는 그 이유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싸우는 것을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든지 끝을 먼저 안다면 그것만큼 쉬운 일은 없지 않습니까? 끝을 모르니까 고민하고 걱정하고 아니 끝을 내가 내 욕심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니까 불안하고 두려운 거죠. 그래서 원망도 생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끝을 미리 보여주시면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것을 무너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던 이 여리고성, 그 성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은 오래전에 타이타닉이란 배도 별명이 침몰하지 않는 배였잖아요. 그 거대한 배 침몰하고야 말았습니다. 침몰하지 않는 배가 어디에 있어요? 이 세상에 무너지지 않는 성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의 문화가 문명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요. 마침내 바벨론 성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 속에서 거듭 증명해 주셨고, 역사는 내가 통치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잖아요. 그 역사 속에서 나타난 수많은 레슨들이었잖아요, 우리를 향하여.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미 말씀하셨지만 다시 전술을 가르쳐줍니다. 하루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집에 가. 다시 둘째 날 한 바퀴 돌고 집에 가라고, 셋째 날 또 한 바퀴 돌고 집에 가라고, 그렇게 여섯째 날 계속하고 일곱째 날은 일곱 바퀴를 돌고, 그러면은 마지막 제사장의 양각 노팔 소리와 함께 큰 함성을 지르면은 그 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 그러면 무너질 거라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술을 가르쳐줄 때 기대했을 것입니다. 대단한 어떤 깜짝 놀랄만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있을 거라고. 치명적인 그들의 약점, 우리는 모르지만은 그래도 여리고의 난공불락의 성이지만은 약점이 있을 거라고 가르쳐줄 것이고, 때로는 비밀 통로, 그 설계도를 보여줄 것이고, 이것이 비밀 통로야, 이리로 들어가면 돼, 작전은 이렇게 해야 돼, 아주 기가 막힌, 아주 기상천외한 방법, 자기들이 깨닫지 못했던, 그러나 미처 알지도 못했던 놀라운 아이디어를 전술로 삼아야 되고, 그런 전략이 통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이야기입니다. 돌으라고, 한 바퀴 돌고 집에 가라고. 그것은 미련한 짓이고 어리석은 짓입니다. 이건 아이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예, 그렇게 합니다. 하루 한 바퀴 돌고 집에 가는 이들을 바라보았을 때, 첫날 여리고 성의 성사람들 위에서 구경하죠. 긴장도 되죠.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직감도 들고, 아, 이상한, 요단강을 그렇게 건넜다는데 라는 소문도 이미 들었으니까. 그러나 첫날 아무 소리 안 하고 지나갑니다. 둘째 날은 긴장이 풀리면서 조롱하기 시작하고, 위에서 야유도 퍼붓기 시작하고, 또는 비난과 비판도 합니다. 웃기고 있다고, 아니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다고, 아니 저것들이 뭐 하는 짓이냐고. 세상이 빈정대고, 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조롱 조소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잠이라도 자지, 차라리 그 시간에 곡괭이 하나 들고 땅이라도 파지, 뭐야 저거, 자기 나름대로는 맞는 이야기들 떠들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세상은 비웃고 있을는지 몰라요. 기도만 하면 되냐고, 기도해서 뭐 하냐고, 당신들에게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 게 뭐 있느냐라고. 그 시간에 일하라고, 그 시간에 공부나 하라고, 그 시간에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돈이나 벌으라고 하는지 몰라요. 때로는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기도해서 뭐 하냐고 말하는지도 모르고 빈정거리고, 또는 야유를 퍼부을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정말 기도한다고 될까? 내가 한 바퀴 돈다고 될까? 두 바퀴 된다고 이게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단 말인가? 그런 생각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무너질 거라고, 그리고 끝을 보여주셨고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 싸움은 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싸움이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지시 하나 합니다. 말하지 말라고, 떠들지 말라고. 한 바퀴 돌 때도 떠들지 말고, 둘째 날도 말하지 말고, 그 입을 들려서 소리치지 말라고. 군중들의 심리는 이상하게 모이면은 뭔가 떠드는 사람이 있고, 떠드는 사람에 쉽게 유혹, 현혹되고, 또는 선동가에 의해서, 또는 이게 과격해지고 나중에 사나워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민족의 습성을 알고 있어요. 인간의 심리를 알고 있어요. 불평을, 불만을 잘한다라는 거. 그래서 그 입부터 봉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도 떠들지 말라고. 아니 하루 참을 수 있고 이틀 견딜 수 있겠지만 3일, 4일째 입이 간지러워서 어떻게 참을 수 있어요? 전화라도 하고 이 사람 쿡 찔러서 이거 정말 될까? 한마디 할 수 있고, 저 사람 쿡 찔러서 눈짓으로 이거 정말 우리가 헛짓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말 한마디가 떠들게 되고 전염이 되고 확산이 되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을 가로막는 그런 말들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계시죠? 입 다물라고, 뭐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과연 하나님 어떻게 이 일을 이루어 가실까? 그리고 약속의 땅을 지금 그들은 바로 땅을 밟고 있는 그들, 하나님 이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아니 믿음을 달라고 아마 계속 침묵은 하고 있는 순간이지만은 속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묵상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성벽을 바라보고 성벽 사람들의 야유를 들으면서 살아간 묵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통 귀를 기울였고 그들의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던 6일이 계속됩니다. 침묵하는 그들을 보고 처음에는 야유와 조롱했었던 그 사람들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야? 저들이 뭔가 떠들고 장난이라도 치고 불평이라도 해야 되는 소리가 올라와야 되는데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이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조상들이 어떻게 죽었는가를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뱀에 물려서 불평하다가 죽었던 것을, 원망하다가 땅이 갈라져서 죽었던 것을 눈으로 보고 목격한 그 세대가 이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그들 스스로도 입을 닫으라는 말에, 침묵하라는 말에 순종하게 됩니다. 이들의 침묵을 보고 성벽 위에 있는 사람들이 섬뜩함을 느끼죠. 수십만 명이 아무 소리 안 하고 묵묵히 걷는 모습을 생각해 봐요. 뭐야?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경기장에 잡혀온 그리스도인들, 야유와 조롱과 별별 비난과 비판을 하고 있었던 경기장에 수많은 사람들, 그들 앞에서 장난감처럼, 그들 앞에서 마치 초라하게 가장 비참하게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하시는 그런 자처럼 쫓겨다니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러나 그들이 사자 앞에서 죽음 앞에서 찬송을 부르는 순간 그들은 끔찍한 소름을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뭐야? 살려달라고 해야 하는데,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고 원망해야 되는데, 나 예수 안 믿겠다고 말해야 되는데, 누구도 도망다니면서 살려달라고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고 말하지 않고 찬송을 부르는 순간에 경기장의 구경꾼으로 모여들었던 수많은 그 사람들이 비웃던 소리들이 끔찍할 정도로 소름을 느끼죠. 여리고성 위에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심정이 그렇습니다. 뭐야? 그러다가 점점 마치 영화에 아주 이상한 그 음악 배경이 나오는 것처럼 무시무시한 일이 닥칠 것처럼 그런 긴장을 느끼게 되죠. 여섯 바퀴 도는 6일째 되는 동안 그들은 온몸에 전율을 느끼죠. 솔직히 말하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아무 일이 없다 할지라도 세상은 긴장하게 되고 마침내 우리 입을 다물고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열기 시작하고 우리가 세상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 시작할 때 사탄의 세력 긴장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 거니까요. 날 것 같으니까. 아니 반드시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 이미 약속하셨으니까. 그러면은 무너질 거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거 하나가 있어요. 군인들이 앞으로 맨 처음에 지나가고, 두 번째는 제사장들의 긴 양각 나팔을 들고 지나가고, 세 번째 대열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들고 메고 지나가고, 그 밑에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한 바퀴씩 도는 순간인데 그 작전의 핵심은 언약궤에 있었습니다. 말씀이죠. 너가 싸우는 게 아니야. 내가 싸우는 거야. 이것이 비록 어리석은 짓이고 미련한 것이고 그렇게 보일런지 모르지만은 아니야, 내가 할 거야. 언약궤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 그랬죠. 보호하심과 능력과 인도하심의 그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싸우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고 신뢰하는 순간이죠. 언약궤를 보고 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여전히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 2000년, 3000년, 4000년 역사 속에서 살아남았던 이유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그 조상들이 죽어가고 있는 게스실에 끌려가서 비참하게 학살을 당하고 있는 순간에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신실하신 분, 살아계신 분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약궤가 그들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만 원하는 게 기다려라, 기다려라, 침묵하면서 그들에게 원하는 게 그래도 순종해라,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가 갖고 있는 의견이 너희가 다르다 할지라도 따라와야 돼, 동행하라는 이야기죠. 쫓아오라는 이야기죠. 그 내 고집, 내 생각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난 이게 순종이 되겠습니까? 그게 순종이 안 되죠. 더 나아가서는 이 어리석은 일 순종함으로 이 일에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것은 누구냐고요? 내가 한 거라고? 아니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이죠. 그걸 보여주는 사건 아닙니까? 일곱째 날에 양각 나팔 소리가 들면서 일곱째 바퀴를 돌고 양각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그들은 일제히 함성을 질렀습니다. 야훼 그랬는지 아니면 엘로힘 불렀는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에 그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벽이 순식간에, 지금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의해서 바깥벽은 밖으로, 안벽은 안으로 넘어졌던 것을 찾아내기도 했었죠. 아무튼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기다림, 인내, 끝까지 순종, 마지막까지, 그걸 믿음이라고 원하고 믿음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한 번쯤 금이라도 가면은 우리가 발걸음 좀 괜찮잖아요. 아, 뭔가 일어날 것 같다. 아니, 이튿날 3일째가 되면은 벽돌 한 장이라도 빠져버리면은 아, 이거 무너질 것 같다라는 예감도 들고 하나님이 지금 조금씩 하시고 있다라는 것도 알 텐데, 기도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흔적이 보여줘야 되는데 때로는 흔적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눈에 금이 가고 있고 그들의 귀에 벽돌이 무너지는 소리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끝까지, 마지막까지 기다렸고 마지막 순간까지 순종했습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눈에는 금이 가는 게 안 보였고 우리 귀에는 안 들렸지만은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셨고 이미 무너뜨릴 준비를, 만반의 태세를 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지만은 이미 물이 새고 있었고 이미 무너질 조짐이 이미 구석구석에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에 완전히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언제? 양각노팔 소리가 길게 들릴 때. 이 양각나팔은 절기 때 부르는 나팔이었고 전쟁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킬 때 부르는 나팔이었고 언제나 싸우러 갈 때가 아니라 예배 드릴 때 불렀던 양각나팔을 그들은 이때 불렀습니다. 이 전쟁은 전쟁이 아니라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순간을 눈으로 보는 순간이기에 제사장들이 길게 부르는 양각나팔 소리는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찬양이었고 그 소리였습니다. 기도란 싸움의 순간이고 기다림과 순종과, 그러나 결국은 기도란 하나님의 임재의 순간을 미리 알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나팔 소리처럼 영광스러운 순간이 기도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시편은 말하죠. 문두라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문두라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도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전쟁에 능한 신이로다. 그는 만군의 여호와시다. 문두라 너희 머리를 들라, 하나님이 들어가신다. 이게 양각나팔 소리를 할 때에 들려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함성이었고 찬양이었고 승리의 노래였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릴 수 있어요?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어요? 못하여요. 그러나 이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땅을 밟고 일곱 바퀴 돌고 그 방법이 신비한 능력이 있고, 뭐 잎사귀를 떠서 쓴물에 던지라고 했을 때 그 나뭇가지 잎사귀가 약효가 있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지시하는 게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살아간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 믿음 때문에 바다를 건너갔었던 베드로도 있었고 그 믿음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도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여리고성 같은 성 우리는 깨트려야 합니다. 내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고 이 세상에도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 난공불락이 우리가 보기에는 이건 도저히 어떻게 없어질 건지 확인도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어쩌면 지혜도 능력도 갖고 계시는 분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오신실하신 주.